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집사 스데반은 모세에 관해서 설교하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오심과 연결을 지으면서 점점 더 유대주의자들에게 메시아의 존재를 부각시켜 나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대목을 이제 오늘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39절에 그에게 우리 조상들이 순종하게 되기를 원치 않았다. 도리어 그들은 거절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애굽으로 돌아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더 급격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모세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 교만과 자기들의 고집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권위에 거듭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모세를 거역하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죠.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한그 언약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 출애굽의 여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은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따라 나온 이 광야에서의 하루하루의 실증과 권태를 느끼고 있었고, 다시 뒤를 돌아보면서 애굽에서 떠나온 것을 급격히 후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신앙이 앞을 향해서만 전진해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때때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쟁기를 잡은 사람은 소를 잡고 앞만 바라보면서 쟁기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곧게 일직선으로 쟁기질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면 앞으로 곧게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삐뚤어지게 되고 그래서 고랑과 이랑이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이미 지나간 것에는 미련을 두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올곧게 가야 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지나간 그릇된 과거에 자꾸 미련을 두는 이런 어리석음을 행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까? 신앙이 계속 성장해 가는 것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 급격히 하락하면서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앞만 바라보고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전에 세상에서 살아가던 삶의 방식, 습관, 어떤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반성경적인 이런 가치관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은혜를 적극적으로 사모하면서 앞을 바라보고 계속 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본단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계속 성장해 나아가지 못하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더 깊은 진리를 깨닫고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영혼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실증과 권태가, 그리고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데? 다른 교회는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옛사람의 속성이 살아나게 되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대한 그리움과 포기하지 못한 미련과 욕망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다시 내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에 깊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또다시 죄의 지배 아래로 내려가게 될 때 우리는 다시금 급격하게 죄악에 굴복하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되살아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장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말씀과 기도가 멀어집니다. 예배가 멀어지고 금방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되고 우리 영혼의 명민함을 잃어버린 채로 죄에 굴복당하고 생명 없는 삶으로 곤두박질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기는 했지만 엄밀하게 볼 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의 마음은 떠나오지 못했습니다. 틈만 나면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자꾸 그때 먹었던 음식들 그래도 그때가 편안했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의식은 아직 출애굽하지 못한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따라 나온 이 광야의 생활과 노예의 삶이긴 했지만 안정적이었던 애굽에서의 삶 사이에서 끊임없이 저울질을 하면서 어떤 게 더 나을까? 우리가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닐까? 우리가 뭐하러 저 무능해 보이는 모세를 따라 나와서 생고생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 생각이 많았던 것입니다. 신앙은 성도 여러분,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저울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의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입니다. 이전의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버림과 돌이킴을 바탕으로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환란이 와도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믿음은 빠르게 뒷걸음질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시험에 들고 그때 마귀의 노름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죽은 줄 알았던 옛사람의 모습이 그 망령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절대로 완전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죄성은 잠시 힘을 잃은 듯 엎드려 있지만 기회만 주어지면 순식간에 다시 악의 세력을 우리 안에서 규합해서 언제라도 다시 우리를 죄와 절망과 악의 굴레 아래로 끌고 내려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 옛사람에 묶여있는 우리의 죄성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애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그들이 내린 결정이 무엇이었느냐? 40절에 아론에게 말하기를 자 계속 출애굽을 했으면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계속 애굽을 돌아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는 우리에게 우리의 앞서갈 신들을 만들라. 왜냐하면 이 모세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부터 이끌어 나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이 그에게 발생했는지 알지 못해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어디 있죠?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그는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모세가 있었어도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을 그들은 자 이제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판국에 이 마당에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도 새롭게 만들어봐라 이 아론아 이렇게 이제 아론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 모세 따위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눈에 보이는 신 여호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 말고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라. 우린 그런 신들이 필요하다. 우리를 인도하는 저 사람 모세 말고 정말 우리를 앞서서 인도할 우리 눈에 보이는 신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도 다 필요 없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 눈에 보이는 자기들 방식으로 믿을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다음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섬기지 않고 자기들이 임의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것을 신으로 삼고 섬기려고 했던 그들의 이 패역하고 강팍함이 바로 그들의 죄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 수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엄하신 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가 중심이 되지 않은 교회는 똑같은 죄들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찬양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도 아닌 것을 성경이라고 진리라고 떠들고 뭐가 다르냐 말이죠. 그 당시에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르냐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면 될 것을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죄를 짓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우리에 대해서 우리 자신 하나님과 인간 자신에 대해서 무지한 만큼 신앙은 혼란과 혼돈이 그 안에 자리를 잡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왜곡시키고 성령의 권위를 실추하고 구원의 진리를 변질시키고 있는 이런 죄들을 이 시대의 교회가 범하고 있는 이런 참담함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의 정신을 다 훼손해버리는 일들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도 우리를 위해서 모세고 하나님이고 다 필요 없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지금 불신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무슨 캐캐묵은 어려운 교리 그런 거는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어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쉬운 하나님, 어려운 교리, 신조 이런 것만 강조하지 말고 죄를 지적하고 거룩이니 성화니 이런 걸 외치는 투박한 진리가 아니라 보다 쉽고 사랑스럽고 편안하고 즐겁고 온유하고 복을 빌어주는 걸 좋아하고 형통과 번영을 기대하게 만드는 희망찬 복음을 우리는 원한다. 우리는 그런 걸 원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말고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달라고. 그 시대 유대인들이나 지금 엉터리 교인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나를 위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는 관심 없고 나를 위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든 것 자체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끔찍한 범죄였듯이 오늘도 이 시대 많은 교인들은 진리를 자기들의 상황, 자기들의 처지에 합리화시키면서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편리한 신앙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누가 이를 지적한들 깨닫겠습니까? 돌이키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만든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조작하고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에게 갖다 붙일 수 있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삶에 따라서 성경의 원리와 원칙들을 마음대로 휘저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쉽게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송아지로 만든 우상이 될 수 있다. 끔찍한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41절에 그리고 그들이 그날들 중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에게 희생제사를 이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손들의 행위들 속에서 기뻐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기어이 자기들의 손으로 보십시오.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들의 손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기뻐하던이라는 말, 유프라이돈토, 미완료 수동태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송아지 형상을 보면서 계속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너무너무 흡족해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면서 계속해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그 금송아지를 보란듯이 만들어 놓고 계속 그 흥을 즐기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먹이고 입히고 고치실 때는 전혀 기뻐하지 않던 그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다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하고 참람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성도 여러분, 인간은 뭐든지 자기가 만들어야 적성이 풀립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좋아하는 거예요. 보세요. 바벨탑도 인간이 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사울 왕, 누가 왕으로 세웠습니까? 백성들이 원해서 자기들의 손으로 뽑아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뭐든지 자기 힘으로 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기대는 게, 신뢰하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타락한 인생들은 뭐든지 자기 손으로 뚝딱 해치우는 걸 좋아한단 말입니다. 기다릴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잠잠히 참아 있어야 되는데 못 참는 겁니다. 기어이 내가 나서서 모든 것을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바로 교만하고 무례한 인간들의 죄악된 속성이란 말입니다. 우리에도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획과 판단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는 걸 좋아할까요? 우리가 해야 우리가 드러나거든요. 내가 했다고 자랑할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만든 내 작품, 내 솜씨, 내 아이디어, 내 업적, 내 계획, 모든 것에 내, I, my, me, mine. 내가 들어가야 이게 속이 후련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드러내고 싶은 그럴싸한 것. 인간들은 이렇게 교만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존재가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들이라고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자기 의, 자기 노력, 자기 업적. 예? 얼마나 이거를 좋아해요. 자기 학위, 권력, 부, 명성, 지위 이런 우상들을 유대인들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가치들이라는 거죠. 내가 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한 것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소리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해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때로 절감하고 그래서 내 자신에게 절망함으로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날마다 샘처럼 우리 안에서 솟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토록 초조하고 불안해했던 것일까요? 다시 말하지만 자꾸 과거를 회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자꾸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잘 나갔는데 내가 과거에는 어떠어떠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을까? 개혁교회를 다닌 다음에 왜 차라리 그때가 모든 게 더 많았는데 지금 왜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내가 이렇게 초라해진 걸까? 그런 자기가 용납이 되지 않고 이렇게 무너진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 핑계를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바라보고 좋아라 하면서 춤을 추고 광란의 파티를 즐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신앙의 모습이고 때때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보다는 때때로 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우상이 아직도 내 안에 완전히 사라지고 있지 않음을 우리 자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과 전통을 굳게 지키면서 그걸 대단히 탁월한 신앙으로 여기면서 자기들의 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주의자들. 지금 스데반은 광야에서 모세를 언급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급기야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들 스스로를 대견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주의자들, 바로 그대들이 우상을 숭배한 자기들의 조상이 빗대서 그 유대인들의 정체를 지금 스데반은 비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의 조상과 너희가 뭐가 다르냐? 우상을 만든 자기들의 행위를 스스로 기뻐하고 쾌락과 즐거움에 취해 있었던 그들의 조상과 율법주의에 취해서 메시아를 부정하고 구약에 그들이 존경하는 인물들만을 신봉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의의에 도취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비교하면서 너희들의 조상들의 모습이 곧 너희들의 모습이다. 스데반은 이것을 그들에게 질타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의 역사를 끄집어내서 그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못할 때 내가 대접받고 싶고 내가 높임을 받고 싶고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할 때 언제든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야망의 우상을 경배하는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가장 경계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미워하실까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기뻐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 뭐든지 내가 한 거, 내 기업, 내 부, 나의 통장, 내 자녀, 내 실력, 내 업적, 뭐든지 내가 한 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우쭐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추악한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 자신에게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과 희망과 기쁨은 오직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깨닫게 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바꿔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같은 일들을 신자의 삶 가운데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4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아서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하늘의 군대를 섬기도록 넘겨주셨다. 선지자들의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어졌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나에게 광야 안에서 40년을 생축들과 희생제사들을 가져왔었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돌이키사와 버려두셨으니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돌리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돌리시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손 뗐다는 얘기입니다.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다른 종교나 이단에 빠진 자들, 엄밀하게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면 모를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다른 종교와 이단에 심취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가 무서운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즉시 이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접고 절에 가게 됐다. 아,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네. 버림받은 게 아니라 원래 버려진 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신천지로 넘어갔다. 아, 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배도했네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척하다가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버려진 자였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모를까.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도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버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거나 배도할 때 그 사람은 즉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자가 될 뿐입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는 것은 바로 하늘의 군대,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하늘의 달, 해, 별들을 신으로 떠받들면서 섬기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방치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군대, 옛날 사람들은 다 별, 태양, 달 이런 걸 숭배했잖아요. 그들이 하늘의 군대, 천체를 숭배한 것은 어디서 배운 거죠? 이집트에서 배웠겠죠. 왜? 이집트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죠. 나라와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지방은 천체에 대한 학문이 매우 발달한 국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활발한, 천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게 미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별을 보고 점을 쳐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동방 박사들도 별을 연구하다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베들레헴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들은 오랜 세월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의 이 이집트의 종교에 깊이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지루하게 반복되었고 그들이 그때마다 섬겼던 우상들은 실제로 이렇게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깊이 관련 있는 이런 우상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는 자를 오늘도 하나님은 버려두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서 또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래, 너희는 그렇게 더럽게 살아라.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버려 두는 법이 없습니다. 쳐서 매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만드시죠. 그런데 그들은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패가 망신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혼이 끊어질 죄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결국 배교하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다른 종교로 배도하는 자들, 처음부터 교회 안에 있었던 불택자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 제사를 원한 적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 제사를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향한 배려였습니다. 그들은 두 번 해가 지나면서 유월절마저 지키지 않게 됐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까지 용인하십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거친 광야의 여정 속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희생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유월절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제사와 절기의 성수를 하나님이 면제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 광야의 여정 속에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도 자원해서 제사를 한 일이 없었음에도 자 지금은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희생제사를 송아지에게 바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의 악으로 되갚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 하나님 지금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하는 짓은 뭐냐 이거죠. 43절에 그리고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레판의 별자리를 너희가 그들에게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모형을 들어올렸다. 그래서 내가 너희 이주민을 바벨론 저편에 옮길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몰록은 암몬 자손들이 숭배하는 우상입니다. 이 몰록을 숭배할 때 제물이 먼저 왔어요? 자식들이에요.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 저 그들의 신에게 몰록이라는 신에게다가 바친다. 인신 제물을 바친단 말입니다. 레파는 시리아어나 이 페르시아어로 토성이라는 뜻이에요. 토성. 레판 토성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토성이 별의 이름입니다. 자, 금송아지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렇듯이 별에 대한 숭배, 마치 이교도들이 자식을 제물로 불에 태워서 드렸던 이런 형태로 그들 가운데 이렇게 발전하고 있었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송아지 숭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온갖 종류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내가 부패한 너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징벌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모든 그들의 역사 속에 비극의 결말을 만들어내게 되고 결국은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 역사를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때는 길지 않습니다. 놀랍도록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겼던 시기는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겸해서 다른 우상들을 숭배했던 그런 역사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긴 시간 동안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만 숨겼던 때가 길지 않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나요?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희도 다르지 않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셨잖아요. 하나님만 섬기셨어요? 오직 주님만 섬기셨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때로는 세상을,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육의 것을 때때로 겸하여 섬기고 때때로 그 유혹에 쫓아가고 잠시 하나님을 뒤돌려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자주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오늘도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요소들.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때때로 올라가 있는 그것. 우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손사래를 쳐도 하나님이 그것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시대를 이렇게 허물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는 같이 망하는 길 외에는 없는 겁니다. 집사 스데반은 신랄하게 그들의 조상이 섬긴 우상 숭배의 파괴적 범죄를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기를 좋아했던 어리석은 그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스데반은 아주 혹독한 비판을 가하면서 조상들도 그런 악한 죄를 저질렀듯이 오늘 우리도 무지함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하고 생명 없는 율법주의에 묶여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유대주의자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스데반은 조상들의 과오를 과감 없이 여과 없이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련해서 그토록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숭배했던 너희들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죽인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한 자들에 불과한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대들이다, 스데반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잘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 내용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청자들에게 즐거움과 감동과 위로와 위트와 유머를 주는 내용이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모든 자존감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던 인물들의 인간적인 연약함, 그러나 하나님의 붙드시는 섭리를 잘 풀어서 설명하면서 결국 인간은 하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스데반의 설교는 계속해서 강조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오만 무례한 율법주의에 길들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깨뜨리면서 결국 그리스도 앞에 굴복해 하고자 하는데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에게 자기들이 그토록 높이 떠받드는 조상들에게 깊이 절망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에 스데반은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논리를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자신의 가문과 족보가 죄로 인해 완전히 더럽혀진 그런 타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스데반은 모든 것을 까발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조상들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의 조상들이 한 짓을 봐. 출애굽 때 하나님 버리고 모세 원망하고 우상 만든 그 죄들을 봐. 뭐가 그렇게 잘났다는 거야 너희한테서. 이것이 스데반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돌에 안 맞을 수가 없었겠죠. 무너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부모와 우리의 가문과 조상과 이민족과 국가에 대한 총체적인 죄 아래서의 하나님께 범죄했던 우리는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고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운 것은 지금 대단한 자부심에 차 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주목을 받는다는 이유로 시참말로 국뽕에 차 있단 말입니다. 무슨 회개를 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판국에 한국의 모든 게 최고라고 엄지를 지켜 세워주는 이 시대에 누가 회개를 해요? 뭘 회개를 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대단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가봇 됐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구나. 처절한 절망감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 앞에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절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예레미야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사명 축복 빌어주고 평강 선포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뽑아내고 깡그리다 파괴시키고 파멸시키고 완전히 주저앉혀서 넘어뜨리는 사명이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만드는 것. 오늘도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사명입니다. 다 무너뜨려라. 이 복음 앞에, 이 진리 앞에 다 무너뜨려라.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 무너져야 완전히 무너진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가 새로운 도시가 세워지듯이 그 무너진 영혼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터인데 아무도 안 무너져요. 아무도 파괴당하지 않아요. 아무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럼 그 위에다가 뭘 새로운 걸 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 애초부터 안 되는 일입니다. 스데반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사명을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목을 걸고 그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대가는 돌에 맞아 장렬히 순교를 당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세상에서 신자의 사명이 그리고 목사의 사명이 뭡니까? 세상에 빌붙어가지고 그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가? 교회면 즐거워요. 행복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이뻐하세요. 사랑하세요. 당신이 복받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이게 우리 사명입니까? 여러분 모두 여러분 자신을 우상 삼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겨왔던 아주 괴상한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모든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깊이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에 대해서 우리 존재에 대해서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미안하지만 지금까지 선생님은 아주 잘못된 삶을 사셨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지옥을 향해서 정확히 지옥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이 우상이십니다. 선생님의 자녀가 선생님에게 우상입니다. 선생님의 직장이 선생님에게 우상입니다. 선생님의 업적이, 선생님의 존재 자체가, 자존심이 선생님의 우상이시군요. 뺨말 안 맞을까요?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외쳐야 될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그들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해야 그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그 영혼에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석유 장로교회가 왜 필요하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이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가장 훌륭하게 감당하는 교회와 목사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스데반과 같은 담대함을, 용기를, 그의 믿음과 그의 진리를, 그의 논리를, 진리에 대한 해박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사자같이 담대한 마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복음을 폭발적으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담대함,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